찾아온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성령과 저의 교제함으로 저희 영혼이 깨어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제가 다시 한번 새 힘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4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의 어떤 적용, 구체적인 몇 개 영역에서 회개 이야기를 몇 주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향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중요한 본문이긴 한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빼고 구조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좀 우리가 익숙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가 요즘에 재미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재밌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시기예요. 조금 있으면 돈 문제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돈에 집중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 내가 생활 환경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굉장히 크게 불편해지고 후회할 거예요. 그럼 누군가 나한테 좋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겠죠. 너 회개해. 돈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예요? 되게 좋은 메시지죠.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듣고 아 내가 놀 때가 아니구나. 재정 준비를 해야겠네. 라고 삶의 태도를 바꾸면 후회하는 지점에 도착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듣고도 무시하고 그냥 계속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대로 살고 있으면 얼마 뒤에 후회하는 지점에 도착하겠죠. 구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은 뭐냐면 회개에 돈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라고 할 때 나는 즐거움을 기준으로 갖고 사는 사람이고 너는 돈을 기준으로 갖고 사는 사람인데 왜 네 기준으로 나를 함부로 평가해 굉장히 무례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면 무례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곧 내 기준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 뒤에 내가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얘기해 주는 거지 나는 이 기준으로 쭉 괜찮게 살 거고 너는 그 기준으로 쭉 괜찮게 살 건데 함부로 자기 기준으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는. 그렇죠? 이 구조예요. 반복합니다. 이 구조를 익히셔야 돼요. 다시 내가 일만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막 쭉쭉쭉 잘 나가고 있어. 근데 그럴 때가 아니야.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 지금은 일을 양을 줄이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 시간 늘리면서 어떻게든 건강 관리를 해야 될 때예요. 안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야.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줘요. 회개해. 건강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건강이 제일 중요해지는 시점이 너한테 올 거야 곧. 걔 가까이 왔어 지금. 임박했어. 이대로 가면 너 진짜 후회하게 돼. 그 얘기를 듣고 생활 패턴을 고치면 후회하지 않게 되겠죠. 그 얘기를 듣고도 안 고치면 그 후에 도착하게 되겠죠. 여기서 크게 오해하는 건 뭐예요? 크게 오해하는 건. 아 나는 일을 기준으로 살고 있고 너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구나. 우리 삶의 기준이 다른데 왜 네 기준으로 함부로 나에게 그렇게 해? 좀 무례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라고 생각하는 건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후에 내가 기준을 갖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크게 후회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 내 얘기. 내가 작년에 원고 작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러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노트북 갖고 작업하시면 목이 안 좋아 이렇게 높이고 하세요라고 했어요. 직장 다니는 선배님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거죠. 근데 저는 평소에 그렇게까지 그 원고 작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집중하기가 편한데 라고 했다가 제가 올해 목이 아파서 지금도 진짜 아우 고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고쳐지질 않아. 그냥 작년에 이것만 올렸으면 될 일을 교만해가지고 들어먹질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게 편한데? 라고 하다가 내가 온갖 병원을 다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 근데 이런 거. 좋은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돈 문제도 해결했고 직장 문제도 해결했고 건강해요. 나 완전 괜찮다 라고 하는데 옆에서 얘기해요. 야 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지금 정서적 이슈가 임박했어. 너 오랫동안 네 정서를 다루질 않았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너 우울이든지 분노든지 불안이든지 이슈가 터지게 돼 있어 지금. 임박했어. 회개해. 정서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너 이거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들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자기 마음을 헤아려 보는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그러면 무시했던 사람은 어느 지점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후회의 지점에 도착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가치관, 내 가치관 따로 있는데 내 가치관으로 네 가치관을 함부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네가 A라는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데 그 가치관이 오늘은 통용됐지만 내일은 통용되지 않고 내일은 문제가 터질 거고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네가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조는 좀 익숙해지셨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 익숙해지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러니까 신앙 빼고 이 구조 자체도 많아요. 나는 A라는 가치관, 너는 B라는 가치관이 아니라 누가 저에게 회개하라고 한 거잖아요. 건강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노트북 올려서 쓰라고. 그런 얘기가 여러분한테 들려요. 너 지금 돈 관리할 때야. 너 계속 그러면 너 후회할 텐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무시했다고 후회해 본 적 있으시죠? 너 지금 네 정서 관리해야 되는데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 너 문제 생길 텐데. 그랬다가 정서적으로 문제 생기신 적 있으시죠?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런 이슈가 생겨.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내가 완고하게 무시했다가 결국 그 문제에 당면한 지점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도 완고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그렇게 쉽게 무시할 얘기는 아니구나. 물론 귀가 얇은 사람이 돼서 아무 사람 얘기에 다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저 말이 정말 맞다라는 게 동의가 되면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는 뭐예요? 일반론적인 단어예요.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그 구조에서 오늘의 얘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자 너희들을 나름대로 무엇인가 집중해서 살고 있는데 니네가 내 인생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살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그것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그럼 그때 너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할 거야. 그땐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아, 나 왜 이러고 살았지? 라고 후회하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아, 나 왜 이러고 살았지? 내 인생 너무 초라하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올 거야. 그때 진짜 후회하게 될 거라니까. 네가 이 말을 듣고 네가 삶의 태도와 기준을 지향을 바꾸면 네가 그때 아 하나님 저 진짜 잘 살았죠. 아 나 정말 잘 살았다 라고 하는 지점이 올 거야.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 씨 정신 똑바로 차려. 좀 있다가 하나님 와서 너 두들겨 팰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너 곧 죽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너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똑바로 믿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얘기인 부분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향의 이슈가 있고 그 지향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바뀌면 누가? 내가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3회에서 사금하신 분들은 그런 거 정말 많이 느끼셨죠? 여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은 요압이 나오죠. 전쟁 영웅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군대 장관으로 수십 년 동안 전쟁 영웅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살아갔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느낍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멋있고 유능한 걸로 치면 압살롬이 최고였어요. 그렇죠? 너무 외모도 탁월하고 재능도 탁월하고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 거 보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 압살롬이 있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롤모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서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죠. 저 재능을 가지고 저러고 살았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평범하게 행복하게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이에요. 장애는 있었지만 그냥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갖고 죽을 때까지 쓰다가 죽었어요. 야, 이 시대에서는 그게 성공신화잖아. 근데 성경을 보면 무비보셋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 이 사람 되게 안쓰럽다. 굉장히 대단한 한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썩히고 살았네. 자신감이 없어서. 너무 아깝다 이 사람.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 본인이 너무 좋은 사람인 걸 본인이 몰라. 아, 이재주를 이렇게 썩히고 살아. 요나단의 아들인데. 아, 아깝다. 이게 무비보셋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죠. 여러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건 누구예요? 시바죠. 사울의 재산 관리인이었는데 결국 그 재산의 절반을 먹었어요. 자, 여러분, 내가 1조 자금 유치해서 그거 갖고 내가 그것을 투자해서 퍼센테이지로 먹었는데 그냥 나중에 그 절반을 그냥 내 걸로 가져간 거야. 그냥 돈으로 생각하면 제일 성공한 사람은 3일서 계산에서는 시바죠. 그냥 바닥부터 거기까지 자기 능력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올라가는데 뭐가 있어요? 결정적인 투자 판단들이 있었죠. 여기서 지금 들어갈 때다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먹었잖아요. 다윗이 완전 다들 망한다고 할 때 다윗 안 망해. 다윗 컴백한다. 그때 들어가서 완전 먹었어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뭐예요? 돈돈돈 하다 간 사람이죠. 여러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신앙 좋았어. 근데 항상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컸던 사람, 사울이죠. 사울이 성령을 안 받았습니까? 말씀을 몰랐습니까? 사명으로 승리를 안 해봤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기나 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항상 세상이 더 컸어요. 사울. 우리가 3일서를 읽어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했고 편하게 살았고 멋있었고 유능했는데 아유, 이 사람 압살롬이네. 이 사람 시바네. 이 사람 무비보셋이네. 이 사람 사울이네. 그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어서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2년 뒤일 수도 있겠죠. 아니, 평생 은혜의 사람이 아니면서 죽었을 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아, 하나님 앞에서 나 그냥 시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 그냥 무비보셋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 그냥 사울이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후회가 제일 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내 인생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라고 생각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아, 내가 역사의 뒷면에서 항상 살았지만 내가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마귀리였구나. 나 세상 앞에서 별거 아닌 압살롬, 시바 이런 사람에 비해서 난 정말 성공하지 못한 초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 내가 마귀리였네. 마귀를 누군지 모르면 예, 사무엘 할아버지. 여러분들 모를 정도면 얼마나 역사의 뒷면에 있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냐 이 사람? 내가 바르실레였어. 아,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항상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지만 내가 다윗이구나. 그래도 내 인생 전체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구나. 야, 나 되게 잘 살았네. 이 지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내일 오든 한 달 뒤에 오건 1년 뒤에 오건 10년 뒤에 오건 여러분들 죽는 날 오건 여러분들한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도 중요하고 평강도 중요하고 안정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평가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준은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좀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놀고 먹고 있으니까 내가 잘 산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바였다고 느낄 것이고 무비보셋이라고 느낄 것이니까 그렇게 사는 걸 멈추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신앙적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기준을 평가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례하다고 느끼고 불쾌하게 느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곧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게 자랑스럽지 않고 되게 후회스러운 날이 있을 거예요. 사무엘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그 인생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의 시점에서 따라 읽어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의 기준이 돈이고 성공이고 행복이고 이러니까 막 내가 여기서 잘 살고 있다고 느끼지만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는 그냥 시바이고 무비보셋이고 압살롬이고 사울이고. 안타까운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마귀이고 바르실레이고 다윗이고 사무엘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회개의 결정들을 내가 지금 어떤 제안을 갖고 있는가 라는 고민 가운데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얘기를 우리가 설명했던 언어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나 공격적인 말처럼 자주 들려요. 그렇죠? 너 문제 있어? 라고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회개라고 얘기하는 말의 베이스에 담기는 건 뭐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애초에 못 들어가려면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애초에 글러먹으려면 왜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회개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인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거기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소속된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멤버십 카드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거 챙겨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의 첫 단추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인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멤버십에 포함되도록 하나님께 원래부터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린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묻었어요? 내가 정말 지향하지도 않는 내가 진심을 원하지도 않는 그걸 내가 진심을 원하는 것처럼 그걸 내가 지향하는 것처럼 때가 묻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짜 바라보는 것은 있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지우자는 거죠. 그렇죠? 이거 지우자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지워진다고 했어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건 기본적인 수준이죠. 회개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방향으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방향으로 내가 바꾸려고 했더니 잘 안 바뀌어. 그때 우리가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겉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라는 거예요? 성령,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의 진정성 있는 교제를 통해서 이걸 지워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심 어린 교제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저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전부인 것 같은 것들을 지워나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향의 회개예요. 여러분들의 지향을 닦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지향을 닦아서 제일 깨끗한, 제일 진짜 내가 원하는, 지향하는 게 내가 딱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지향에 뭐가 되게 묻어가지고 내가 지향하지도 않는 걸 내가 지향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이슈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아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지 라는 걸 찾아가실 때 그게 내가 좋은 성공, 진짜 좋은 성공을 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이건 지향의 회개가 되게 중요해요. 지향의 회개가 반복된 얘기지만 지향의 회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사탄이 선한 사람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잘못된 지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집식으로 표현하면 사탄이 선한 사람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헛된 지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헛된 지향을 갖게 하면 그 사람의 한 달을 아예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1년도 날려버릴 수가 있어. 제대로 적중하잖아요. 그 사람의 일생을 날려버릴 수 있어. 정말 좋은 사람이 헛된 걸 쫓고 살아가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난 이미 늙었고 사실 이렇게 안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막 5년, 10년, 15년, 20년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잘못된 지향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나? 내가 이걸 왜 지향하나를 여러분들이 자주 재검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재검토하지 않으면 바이러스 심어놓듯이 그냥 쓱 집어넣어서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돈을 지향하고 있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좀 더 재밌게 놀고 신나게 지내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 것 같고 내가 중산층의 삶을 사니까 천국에 온 사람처럼 다 이루었다 이러고 있고 어느 날 그게 내가 검토해서 들어온 거냐, 숙고해서 결정한 거냐, 아니요, 쓱, 그렇죠, 이렇게 쓱 밀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지향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 왜? 우리는 내가 뭘 지향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고요. 내가 지향하는 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 하고 실행 쪽으로 너무 성급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라고 막 하는데, 근데 그거 왜 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 헐. 문득?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길게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내가 지향하는, 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도둑질해 갑니다. 1년도 훔쳐갈 수 있어요. 문득 정신 차리고 보면 나 작년에 뭐하고 살았지? 나 작년에 뭐하고 산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사는가를 스스로 인식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라도. 그렇죠? 이게 1번. 적용 1번. 적용 2번. 지향의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꼭 풀고 가야 되는 숙제가 뭐냐면요. 당면과제와 지향에 대한 상호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당면과제와 지향의 상호성.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당면과제가 있죠. 그렇죠? 돈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직장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관계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요. 정서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그렇죠? 당면 이슈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애가 뭐 3, 4살이에요. 너무 이쁠 때예요. 그렇죠? 요즘에 휴가야. 나 놀러 가. 그렇죠? 내가 힘들게 살다 왔다가 요즘에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야. 나 요즘에 신혼이야. 뭔가 당면에 좋은 이슈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우리는 뭘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당면 과제를 신경 쓰고 살아야죠. 돈 문제 해결하려고 하셔야죠. 직장 문제 해결하려고 하셔야죠. 그렇죠? 당면 이슈에 집중하셔야죠. 뭐 휴가 가서 아 나는 이런 바닷가의 아름다움 땅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난 주의 영광만이 중요한데 이런 그럴 거면 왜 가? 그게 아니잖아요. 애가 지금 이쁘게 막 크고 있으면 애가 너무 이쁘다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지. 아 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이렇게 일상적인 즐거움에 매몰되지 않겠다 이건 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면 과제와 당면 이슈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당면 과제와 당면 이슈와 지향의 유기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쏠려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당면 과제를 외면하는 게 지향에 충실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문제가 터졌는데 돈 문제 신경 안 쓰고 아, 전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전 주민의 나라를 고민합니다. 라고 해서 막상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남에게 떠미는 태도를 가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충실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 그럼 돈 문제 해결하는 게 누가 재밌어요? 누가 좋아요? 누가 신나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만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늘을 감따라 주겠지. 까마귀가 뭘 주겠거니? 그건 게으름이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당면과제에 매몰돼서 내가 뭘 지향하고 사는지 잊어버려요. 이 사람의 인생을 너 올해 어떻게 살았니라고 얘기하면 시즌별 당면 과제만 얘기해. 처음 석 달은 돈 문제 고민하면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달은 애 교육 문제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몇 달은 남편이랑 싸운 것 때문에 관계 문제 고민하면서 싸웠고요.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아서 건강 문제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니? 아, 그 전에는 우리가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집 문제 고민하다가 살았고요. 그럼 쭉 나열하면 뭐가 없어? 이게 꿰는 실이 없어. 항상 당면 과제, 당면 과제, 당면 과제, 당면 이슈. 당면 과제, 당면 과제, 당면 과제, 당면 이슈. 힘든 일 해결하고 좋은 일 즐기고. 굴러오는 돌을 계속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끈떨어진 영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할 때는 지향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쳐내기 바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건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인생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거고 인생의 방향성이 상실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두 개까지 다 극단적인 거예요. 내가 당면 과제에 매몰되어서 지향 같은 건 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극단적인 거고 지향만 얘기하면서 당면 과제를 신경 쓰는 걸 그러니까 제일 안 하셔야 되는 게 아, 목사님이 오늘 설교 지향하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돈 문제에 있어서 돈 걱정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지향을 설명하니까 그래 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은요 대립적이지 않고 상호적이에요. 이게 되게 많이 오해돼서 제가 설교를 하면 항상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애를 키워요. 아이를 키워. 그러면 지향은 뭡니까? 지향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당면 과제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학업이에요. 그럼 거기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얘 공부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애를 때려잡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거에 매몰돼서 애 하면 공부하고 관계 다 망가지고 애한테 공부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가치관을 주입하고 그러면 이제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향만 딱 생각해서 야 공부는 됐고 행복하게만 살아라 야 사람이라고 이래도 문제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자 하는 큰 지향성을 기억하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제에 들어갈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 감각을 꼭 갖추셔야 돼요. 이게 허리에 끈을 묶고 급류 속에 가서 물건을 건져오는 거예요. 지향 없이 당면 과제에 들어가는 건요 허리에 묶은 끈 없이 급류 속에 들어가는 그럼 그냥 떠내려가. 그럼 그냥 떠내려가. 돈돈돈돈돈돈 공부 집 그러고 살아요. 이걸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방향성 보세요. 여러분 투자 왜 하십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투자하죠. 그 숫자가 늘어가는 게 좋아서 투자하시는 분 있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가정이 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그림은 행복의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죠. 근데 거기에 재정적인 문제가 조금 더 해결돼야 되니까 투자는 이슈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이건 뭘 깨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돼요. 내 자신과 가정을 행복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되죠. 단기적으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 삶의 지향과 당면과제는 충돌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럼 내 앞에 당면과제가 찾아와. 그럼 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요, 내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이 돼요. 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기도 해요. 그 당면과제를 해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적용, 여러분의 지향성을 검토하세요. 두 번째 적용, 여러분들의 당면과제와 지향의 상호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그것을 잘 균형을 맞춰가는 사람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적용, 반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향이 1번과 2번은 일반적인 얘기고, 세 번째, 여러분의 지향의 핵심은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향의 핵심이어야 돼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느냐? 너무 좋죠. 내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느냐? 중요하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선한 영향을 갖느냐? 중요해요. 내가 속한 공간에서 인정받느냐? 의미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와요.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다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 삶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읽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다. 구름 없는 맑은 하늘 같은 사람이다. 라고 다윗의 마지막 때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다윗에게 해주는 얘기기도 해요. 네가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번죄한 것도 있지만 네 인생 전체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네가 공의를 실천했다는 건 내가 안다. 네가 내 앞에서 참 잘 살아내려고 고민했던 걸 내가 알아. 너는 아침 햇살 같은 삶을 산 거야. 너는 구름 없는 맑은 하늘 같은 삶을 산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한마디 들으면 돼요. 사실 내가 세상에서 뭘 하건 못하건 내가 뭘 겪었건 가졌건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사실 이걸 이 장면 딱 보면 다 그리스도인들은 느껴. 성령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다 느껴. 사실 나 이 한마디면 되는데 내가 내 인생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와, 내 인생 진짜 잘 살은 거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죠. 이 지향을 가셔야 돼요. 다윗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살고 싶다. 그렇죠? 마지막 날에 딱 갔더니 야씨, 내가 너한테 준 재능과 은사가 얼만데 너 이렇게 무비보세처럼 살았어. 너 아무것도 안 했어. 너 왜 이렇게 그런 소리 안 듣게. 야, 내가 너한테 준 재능을 다 돈 늘리는 데 썼니? 시바네 시바. 뭐 하고 온 거야 도대체? 내가 너한테 그거 하라고. 아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뭐 오랜만에 보는데 서로 안 좋잖아 기분이. 그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럼 그 기준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기준인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지향을 가지고,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그래서 삶의 어느 시점에 크게 후회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쉬운 건지 아시죠? 그 기간에 뭐 재밌게나 살았으면 말을 안 해.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보통. 보통은 놀고 먹는 게 삶의 지향인데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어요. 다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나 왜 그러고 살았지 싶은 그때가 정말 여러분 몸은 피곤한데 한 3년이 순삭된 것 같은, 내 인생의 3년을 내가 도둑맞은 기분이 든다니까. 얼마나 아까워. 어떤 사람은 잘못된 지향을 갖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지향을 잃어버리고 당면과제에 휩쓸려서 살아가요. 떠내려가듯 살아가요. 떠내려가듯. 그 사람은요, 나중엔 이렇게 좀 막 굽이쳐 계곡 있다가 잠깐 평온한 기간이 와도 그 기간을 못 견뎌요. 스스로 당면과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 그럼 나 요즘에 뭐 해결해야 되지? 뭐 해결해야 되지? 그걸 미래로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당면과제 속에서만 살아가요. 네 인생 뭘 위해서 사는 건데? 몰라. 사니까 사는 거지 뭐.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그럼 죽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당면과제 해결하느라 정신없어 지향을 세울 시간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상호적인 거라니까. 지향이 있는 건 당면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방해가 되지 않아요. 절대. 지향이 있을 때 중심을 갖고 당면과제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언정 방해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악한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향이 방해가 되겠지만 그걸 하자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아 그래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지향 없이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지향과 그 사람의 삶의 지향이 달라요. 스스로 속은 상태입니다. 얘기를 해보면 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해요. 야, 이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사는 거 몇 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건 정직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지.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많은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의 사회적 자아가 듣고 아름답게 자기를 포장하는 포장지로만 사용하지 영혼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포장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실 거예요. 나나 속지. 여기서 이 주변 사람들이나 속일 수 있지. 여러분들에게 신앙 있는 사람인 척,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척, 여러분들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말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괴리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진정한 지향과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지향 가운데 괴리가 있으면 스스로 속은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지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방향에서 당면과제의 파도를 넘고 오늘의 이슈에 쉼터에서 쉬고 그렇게 그 방향을 통해 향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스물 몇 살에 이 방향으로 살기로 결정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왔고 앞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자기 인생이 그려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뭘 알아 내 인생을. 다른 사람 인정? 상관없어요.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나? 상관없어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왜? 내가 내 지도가 있거든. 나는 26살 때 하나님 만나서 인생 이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속아갖고 몇 달 이렇게 날려버린 적도 있는데 그래도 큰 방향에서는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요만큼 왔어요. 물론 내가 정신 차렸으면 좀 더 많이 갈 수 있었는데 중간에 몇 년 날렸거든. 엉뚱한 방향으로 뛰느라고. 어찌됐건 큰 방향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정리돼요. 그게 준 안정감이요.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어떤 성공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난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뭐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나 뭐하고 사지? 이게 없어져. 뭐하고 사는 거지?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그거 없어지면 여러분의 삶 행복도 확 올라가. 나 뭐하고 있나? 뭐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막 해보고 중간에 지하철에 앉아서 사는 게 이게 단가? 재밌고 신나게 놀다가도 아, 나 뭐하고 사나? 막 사업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남들은 대단하다고 칭찬하는데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지향이 없으니까 그래요. 지향이 없으니까. 근데 지향이 세워지면요 그게 정말 탄탄하게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주 지향의 회개를 드리세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청소에 이렇게 닦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지? 지금 뭐 깨달은 게 많지 않아서 그게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섞여 있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 하나 앞에 세워낸 것을 잘 닦으세요. 잘 닦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향을 마음에 품고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더욱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걸음걸음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서 주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거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지향을 새롭게 하는 지향을 새롭게 하는 회개 오늘 함께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 진짜 지향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몇 년 전까지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당면과제 때문에 잊고 살았다면 그 당면과제 해결하면서도 이거 기억하셔도 돼요.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오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몇 년 잊고 산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몇 달 잊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한테 알려주시옵소서. 삶의 방향과 깃대를 주님께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그걸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들으신 말씀들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당면과제와 삶의 지향이 충돌하지 않아야 되고 저희 가운데 정말 이 지향의 회개가 있기만 저희 방향성이 변하기만 아버지 지금 저희 방향성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 방향성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 방향성이 변하기만 아버지 지금 저희 방향성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 방향성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방향성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희 방향이 주 앞에 새로우실 바라고 깨끗하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목회를 왜 하는지 제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앞에 지우게끔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면 과제가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면 이슈가 있으십니까?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행복의 기간이 있으면 그것을 뿌리 깊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문제가 없다고 기도하지 마지 마시고 잘 지내고 계시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그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그 문제에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더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움을 달라고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쟁의 지역을 위해서도 오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업무들을 감당하다 보니 내가 왜 이것을 했는지, 이것을 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다 잊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중심에 표대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했는지,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내 인생 앞에 서 있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시는 그 미소에 저희가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저희 삶에 당면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향만 꿈꾸고 아름다운 그림만 그리며 살아가기에 제 발밑을 빠져들게 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들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